우리 다 같이 시편 56편 3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또 자꾸 고난이 오고 또는 극심한 질병에 시달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 이거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윗의 예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압제와 핍박을 피하여서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겨우 400명에 불과한데 사울 임금님은 온 나라의 군대 몇십만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다윗을 이를 잡듯이 나라 곳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잡는 순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 임금님의 핍박을 피하여 결국은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블레셋 임금에게 사정하여서 적당한 땅을 얻고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한 번은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다윗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군사로서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블레셋의 임금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블레셋 임금의 옆에 있던 장군들 중에 여러 명이 다윗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이시여, 저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자가 아닙니까? 저가 과연 우리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겠습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때 무슨 명목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목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겠습니까? 저 다윗을 전쟁터에 함께 나가면 우리가 큰 낭패에 오니 전염을 잡아서 당장에 죽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윗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의 대군인들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임금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 다윗을 잡아라, 저놈과 함께하는 사람을 다 죽여라 한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을 순간에 처해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마치 죽음이 그 멸망이 파도처럼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시편 56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의 극한 위험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참기 힘듭니다. 정말 집에 돈은 없고 나갈 것은 많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홈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은 위험한 지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우리의 그 정신은 괴롭고 힘듭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점점 심화되어지면 우리는 괴로워하고 염려합니다. 또 사람들이 막 애매하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괴롭히고 아주 모함합니다. 아주 그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불어 평화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뜨리고 비판하고 막 가진 수단, 물질과 권력과 법의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세력,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인생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첫째로 두려움의 상황을 정면으로 느껴야 합니다. 아, 내 인생에 위기가 왔구나.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지금 자기 영혼이 파멸에 처하게 되었는데, 자기와 자기 집과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워라 내워라 그저 놀고 먹고 죄를 먹고 마시면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멸망이 도둑처럼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그는 두렵고 떨릴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 정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에 빠져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막 모함해가지고 내가 죽을 그와 같은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도저히 나를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처럼 그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많으신 치료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합니다. 막 여러분을 둘러진쳤던 그와 같은 막 방해 세력들이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앞에 사탄은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사탄의 세력,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아주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리를 노리고 힘들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소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을 꺼내내는데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반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도중에 그 엘리사가 보았듯이 막 불, 말과 불, 병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둘러친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또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믿음을 갖겠습니다라는 이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두려움은 파도처럼 크게 몰려옵니다. 믿음이 큰 자에게 두려움은 작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두려움은 크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너희는 믿음만 가져라. 두려움은 갖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앞에서 믿음만 가져라. 우리 주님만 믿어라.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의 행동이 발휘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룩한 승리가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발휘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때, 염려하는 일이 생길 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거룩한 승리가 다가온다. 인생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서에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두려움의 종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두려움의 종류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문제와 직면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드바이스, 성령의 어드바이스가 나옵니다.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독일에서 큰 대대적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 그 거대한 집단과 혼자 싸울 때 황제도 그를 협박했고 교황도 그를 협박했고 성직자도 또 학자도 모든 사람이 그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혼자 종교회의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 속에서 아무도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서 루터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저 교황이 내게 어찌할까. 저 황제가 내게 어찌할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루터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회의에서 머리칼 하나 다치지 않냐고 그의 주장을 잘 설명하고 돌아왔고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끝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겨집니다.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위우고 또 위우면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루터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송이보다 달콤하게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보다 더 잘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땡겨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무 기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주어지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께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쁨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제가 항상 인용하고 두렵고 떨릴 때 암송하는 말씀인데 전에는 말이죠 두렵고 떨리고 사람들이 나를 막 비판할 때 이 말씀의 포인트가 두려워 말라 여기에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지 하고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염려스럽고 괴로운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묵상되면서 이번에는 포인트를 어디에 주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정 누리는 기적과 이적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때에 두려움은 도망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자손 만대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하여 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두려움, 염려는 우리에게서 다 사라집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합니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아니할까?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아니할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아니할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두려움에 빠지고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호소하는 자,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자, 자기만 위하는 자, 이와 같은 마귀의 충고를 받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꾸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먼저 취하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기는 힘, 그 마귀를 물리치는 힘,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과 화평할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를 해치려 하는 자들의 그 사악한 방법들, 그 괴계는 다 물러가고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가 그런다고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 헬퍼, 우리의 컴포터,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애드보케이트, 우리의 변호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여러분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미래의 우주의 계획,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통치의 방식, 이 모든 것은 다 감추어졌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감추어져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이 영적인 일에는 성령이 스승입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보증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확신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밝고 행복하게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생각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점점점 깊어지면서 1시간 정도씩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땀 흘려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 임합니다. D.L. 무디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막 복음을 전할 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뜨겁게 간절히 막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불과 같이 많으니까 오 하나님 제가 뜨거워서 힘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령을 그만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도하는 영혼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성경 말씀이 많은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내용이 너무나 많고 100번 1000번 읽어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읽는 것이 즐겁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전에는 저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 깨닫게 해주시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을 때마다 내 영혼에 꿀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쁨,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ABC 가장 기초고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살아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찰스 웨슬리가 찬송시로 유명합니다. 찬송 가사를 많이 썼는데 어느 날 서재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바람이 치던 날 매가 막 작은 새를 쫓아서 확확 날아가는데 새들은 맹금류는 무섭습니다. 새들 뭐 자기보다 힘이 약한 것은 여절시 잡아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먹어버리더라고요. 이 매에게 쫓기던 작은 새 한 마리가 도망가다가 이 웨슬리의 창문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숨는다고 숨은 것이 웨슬리의 가슴에 옷자락 품에 있는 그 옷깃 속으로 딱 들어가 숨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행이라도 그 작은 새가 놀랄까봐 가만히 한참 동안 그렇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자신의 옷자락 사이를 살짝 들춰보았더니 그 매에게 쫓기던 그 작은 새가 그 옷자락 사이에서 평안하게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매가 사라진 다음에 이 찰스 웨슬리는 그 작은 새를 꺼내서 창문 밖으로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시를 하나 썼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였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어지러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저 영원한 인생의 고을, 목표,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